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평생 동안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마치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오는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을 받아 품에 안고 그는 노래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 7절에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각기 여관과 방과 모든 집들을 다 차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서는 있을 곳을 마련하지 아니한 거로 주님은 소나 양이나 말들이 그하는 헛간에 그것도 구유에 주님은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구유에 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나신 것은 우연으로 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땅 위에 나게 하실 때에 구유에 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각각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님을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때에 정한 때에 하나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에 관하여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었다가 바로 맞은 때에 정확한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누가의 기록대로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본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분입니다. 줄리우스 케자 시자의 조카로서 그는 주전 63년에서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물론 이 아우구스투스 후에는 디베리우스 혹은 타이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주후 14년에서 주후 37년까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의 황제였던 것을 압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온 팔레스타인 경내에 인구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적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는 매 10년마다 내셔널 센서스를 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에 유독히 그가 명령을 내려 온 경내에 다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호적을 하되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기 동네에서 호적을 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이제 해산을 할 달이 찼습니다. 이제는 정말 요동하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만약에 황제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은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동네인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90마일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로 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아니하는 거리지만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90마일을 걸어서 여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험이요 위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득불 순종하고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앞서가고 요셉은 자기 아내 만삭된 마리아를 데리고 쉬고 쉬면서 이제 베들레헴 동네까지 도착하여 늦게서 베들레헴 동네에 도착하여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있을 곳이 없어 말이나 소나 양들이 거하는 헛간인 그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구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 벌써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라고 하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바로 때가 될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마음을 갑자기 감동하셔서 호적을 하라 하심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아기가 낳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번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기 위하여 이 역사를 이루시게 되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천지는 변할지라도 내 말은 1.1획이라도 변치 않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나게 하시려고 가이사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하나하나와 인류 역사의 움직임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여물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짐승의 밥을 가르쳐서 여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름과 봄에는 풀이 들판에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11월이 오고 12월이 오고 겨울이 올 때는 풀들이 다 마르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잎을 잘라서 그리고 풀을 잘라서 말려 놓았다가 그것을 작두로 썰어 가지고 그것을 큰 솥에다가 콩 같은 것을 넣고 삶아서 소와 양과 염소 혹은 말들이 먹는 죽통에다가 갖다 부어 놓으면 짐승들이 먹게 되는데 이 짐승들의 먹이를 우리 한국말로는 여물이라고 하고 그 먹이 통을 가르쳐서 여물통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소나 양 말이나 염소들이 여물을 먹는 그 죽통에 주님은 누워 계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두 단어가 모아서 합성어인데 베트라는 말은 하우스,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 하는 말은 브레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 하는 것을 합치면 The House of Bread, 떡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 동네가 떡을 만드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심으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말들이 여물통에 찾아 구유에 찾아와서 자기들의 먹이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음은 만민들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면서 소나 양이나 말들이 와서 먹이를 먹는데 이제 내가 여기에 누워 있는 것은 소나 양이나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한 너희 인간들 아담과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내가 누워 있으니 나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심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제 누구든지 와서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 태어났다면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나 고관의 집에 태어났다면 낮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짐승들이 거하는 이 헛간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높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낮은 자까지 누구든지 anybody, anyone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이는 곧 그를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희생의 어린 양으로 구유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 생명의 떡으로 누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성만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져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낮고 천한 구유에 주님이 누워 계심은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라고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떡을 먹고 마셔라.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날 때부터 주의 복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실 마음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래라. 왜 주님이 헛간 구유에 누우셨는가?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사람들이 다 앞질러 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임산부로서 겨우겨우 걸음을 걷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앞장서서 베들레헴에 와서 좋은 여관, 좋은 집들은 다 차지하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은 제일 나중에 와서 아무리 집을 찾아도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겨우 찾은 곳이 소나 양이나 말들이 거하는 헛간에 그것도 아무 자리가 없어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주님이 나시게 된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찼으므로 주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이미 벌써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와서 다 방을 차지하고 마리아와 요셉을 위하여서는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주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Simply because their hearts are already so overcrowded with thoughts of riches, honor, prestige, and pleasures, business affairs, that they have no room for Jesus.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다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주권과 세상의 모든 향락과 사업에 관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히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너무나도 실감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님이 자기 아들의 결혼식을 위하여 소와 양과 살진 짐승을 잡고 온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했으니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가로되 나는 지금 방금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소를 다섯 마리를 샀는데 그 다섯 마리 산 소를 지금 시험해 보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를 두고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도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종종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들, 그렇게도 분주하게 세상 일에 분주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니까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말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지를 못했던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즉 예수님을 마음의 왕좌로 모셔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과 세상을 향한 정욕을 비워놓고 예수님을 마음의 가장 높은 왕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높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구유에 누우심으로 누구든지 쉽게 그 들어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구유에 누웠으니 아무리 낮은 자라도 짐승들이 거하는 집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셨을 때도 제일 먼저 와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낮은 지위, 낮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길에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주님은 낮고 천한 구유에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예수님,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영생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 나를 너희 마음의 왕좌로 모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구유에 나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하면서 누구나 와서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